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다 마지막 때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에 그때 또는 그날 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신약에 오면은 이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심판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말세의 지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 중에서도 맨 끄터머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급하셨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벌떡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라 할 때 잠, 이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분의 기도 제목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고 싶은데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상반기 보리를 추수하면서 알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의 의미로 맥추제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개입니다. 연초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 연중에 지키는 맥추절이 있고 연말에 지키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가정에서만 지키지 말고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감사제입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초, 연중, 연말 이렇게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도록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년 내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성도들이 감사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마음의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동으로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행동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는 미워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짓는 것은 미소 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매우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몸이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음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반드시 드리라. 그리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했던 것처럼 노래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이 부르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절대로 효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님께 효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전화도 드려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때로는 옷도 사드려야 하고 화장품도 살펴보면서 사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도 챙겨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감사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말로 나와야 하고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멀찍이서 소리를 질러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돌아가다가 보니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전부 다 재생이 되면서 나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제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보더라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온몸이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 중에 딱 한 명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감사하니 그랬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살이 이렇게 돋아났습니다.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아홉 명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왜 돌아왔느냐? 빨리 가서 식구들에게 보여라. 나는 네 마음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표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셨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 예물도 드려야 하고 감사합니다 말도 해야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해야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도 해야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한 표정, 밝은 표정도 주면서 전도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손꼽아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이고 강력한 은혜죠. 그래서 다른 것 자꾸 찾으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조건을 찾지를 못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은 그 감사는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고맙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던 아홉 명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마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금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그의 인생에 기쁨을 준 것 외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선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표한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춤을 출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는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지내라고 하신 데에는 더 깊은 복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초반에 말세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관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도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왔을 때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단단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성이 깨어져 버리고 관계들이 깨어져 나갈 겁니다. 이 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변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많이 감사하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찾아보니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갑자기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멸망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게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인데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재림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빛의 아들로서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아들들의 특징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성도가 바로 빛의 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탄의 작전은 빛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걸 못하게 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아들이라고 자부한다면은 우리는 길을 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이런 감사하다가 보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기도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 있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사실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악한 일들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석삼조의 효과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온전한 성도는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역행해서 살죠. 참 아름답고 또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소녀가 길을 걸어가다가 산길을 갔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부둥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그 나비를 이 소녀가 구해주었습니다. 나비가 춤을 추며 고마워서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다가와서 나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할머니를 곁에서 부러운 눈으로 그들은 늘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예쁘던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할머니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 물론 나비 천사는 없습니다.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천사가 그때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 그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야. 이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힘든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꼽아보니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암 환자가 10여 명이 됩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고요. 또 이전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다 꼽아보니까 10명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병이 내게 다가오면은 왜 내게만 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도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질병이 다가와도 또 암이 찾아와도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그 사마리아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을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기도한 대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주님께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또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무너져버린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고 이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일이 꼬여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꼬여갈 때도 그때 짜증을 내지 말고 기도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감사해야 되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후리도 없었습니다만은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고 되어들 법도 하지만은 다니엘은 그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본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을 못하고 사탄도 손을 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루이지애나주에서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총 50년을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떠났습니다. 영국에 도착을 해서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난 다음에 기차를 타고 여러 시간을 달려서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뼈 아래를 찔러보았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더 찔러보았더니 핀은 나지만은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고 이제부터 내 살도 썩어 나가겠구나. 자신의 인생의 말로를 그려보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왔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어둠이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발을 바늘을 가지고 푹 찔러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나빠서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나오면서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제 장기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방에 왔을 때까지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요. 무엇인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후로 브랜드 박사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실수로 손가락이 베일 때에도 그는 감사했고 찔려도 감사했고 수술하다가 손이 베여도 감사했고 넘어져도 감사했고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브랜드 박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파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장미꽃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찌르는 장미의 가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빛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성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여유롭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